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정규 방송을,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580kHz로 2회에 걸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42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10시에 15,67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0월 12일 화요일, 언약의 책. 물론 성경 전체에 걸쳐 언약의 개념이 나타나 있지만 신명기에서 이 단어가 매우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라고 불린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을 읽어보라. 신명기에서 언약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40년의 긴 방황 끝에 언약적 약속의 핵심이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의 언약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의 입을 통해 십계명을 주신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적 약속을 이루실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편에서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명기 4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수세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을 취하기 전 모압 땅에서 그 일을 다시 행하고 계셨다. 이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언약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시대의 소망 834.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었는가? 모세는 그들의 조상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적 약속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고 말하고자 했는지 모른다. 이제 약속도 의무도 그들의 것이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당신의 언약을 반복하여 설명하시며 이제 그 언약이 그들의 것임을 강조하셨다. 묵상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말씀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370. 기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진실되고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안녕하십니까. 제가 수유동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교회에 40대 초반에 젊은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내과에서 병원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계단 같은 데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큰 병원에 가서 좀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소개받아 간 병원이 청량리에 있는 캐톨릭 병원이었습니다. 성모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하니까 심장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허벅지에다 이렇게 구멍을 내서 그 혈관을 타고 쭉 튜브를 올려서 그다음에 심장에 가까운 혈관에 그 아주 가늘어지고 막혀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뚫어야 되는 그러한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사의 그 설명은 정말 별것 아닌 수술이었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우리가 전에는 심장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을 개복하고 하는 수술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위험한 수술로 생각했지만은 그런 수술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음에 상당히 그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참 다행이다. 큰 수술이 아니라서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수술하기 바로 전날에 우리 집사님을 방문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분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대전에서 특별한 그 한국연합회가 주최하는 선교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저녁 때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 회복실에 들어가서 다 의식도 회복하고 잘 마무리가 되어서 제게 전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전화는 그런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 여집사님의 언니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도 역시 우리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이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동생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길까 하는 그런 염려가 갑작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급히 차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저녁 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술하다가 수술이 잘못됐습니다. 제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혈전이 어떻게 해서 이분의 뇌로 올라가는, 이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지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전혀.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을 다 모아놓고 특별 기도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 오히려 병세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제대로 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폐렴이 될, 감염될 그런 위험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분에게는 중학교 다니는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그러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다급했습니다. 우리가 한데 모여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 한 줄. 그렇게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집사님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5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차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폐렴 감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멀쩡히 병원에 입원했던 이 젊은 집사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 목회 생활 가운데 제가 겪었던 대단히 어려웠던 일 중에 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남편이 절규하던 그 소리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아직도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의중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소용 있음을 또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기도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유효한 질문들입니다. 아마도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 불현듯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그것이 극적으로 일어나거나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우연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기도에 대한 이런 의문들은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마귀의 지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원제를 우리말로 마귀의 지령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루이스의 책에 보면 이 책에는 매우 흥미있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그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편지 형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고참 마귀는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이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 웜우드에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수한 간구, 이 청원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지령을 내리는 그 이야기가 한 대목 들어 있습니다. 요즘 너는 그다지 일을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 고참 마귀는 신참 마귀에게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충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짓된 영성을 권장해야 한다. 내가 지금 다루는 환자가 기도하는 나쁜 습관에 붙들려 있는데 그에게 기도라는 관습이 애당초 불합리한 데다가 손에 잡히는 결과를 전혀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질긴 의구심을 불어넣어서 속이 타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뒤가 나오면 내가 진다는 논리를 잘 기억했다가 써먹어야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이 나오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고 뒤가 나오면 누가 져요? 네가 져요. 그러니까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간구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 따위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니 좋은 일이지. 혹시 구했던 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인 요인들을 제시해 줄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기도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거지. 결국 응답받은 기도도 거절당한 간구나 마찬가지로 기도란 허무한 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멋진 증거가 되는 거야. 이런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마귀의 전략이 상당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 따위에 별 관심이 없거나 응답조차도 우연한 결과로 혹은 어차피 일어날 일로 치부해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헤롯 성전의 남은 서쪽 방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빠지지 않고 다 이 통곡의 벽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관광객이 이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하는 경건한 어느 유대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앞뒤로 몸을 흔들어가면서 뭔가를 열심히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손을 높이 쳐들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끝낸 이 유대인을 붙잡고 이 관광객이 물었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자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구했고요. 그리고 세계 평화, 그 중에서도 특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관광객이 이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그러자 이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뭐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뿐이죠. 저도 통곡의 벽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그 성벽 구석구석 돌과 돌 사이의 틈바구니에는 이 순례객들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과 간절한 바람을 기도문으로 적어서 그 적은 종이를 아주 꼬깃꼬깃 접어서 그 돌들 틈새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 틈에는 정말 쪽지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2년에 한 번 이 쪽지를 다 수거해서 그 감남산에다 갖다 묻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벽은 종이로 넘쳐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기도, 하나님은 정말 이 많은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정말 이루어졌을까? 이런 기도에 대한 생각은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의문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기도는 정말 현실 세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드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를 때때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때때로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고 하는 구절은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는 말씀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을 좋아할 때가 있고,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꾸시는 자상한 주님이 간절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누구나 기도의 철학적 기반을 궁금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유용성이나 혹은 무용성이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다시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코 변치 않은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면 변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오리겐이나 칸트나 칼빈이나 에드워드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이것이 그들의 철학적 신학의 기반이었습니다. 신학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칼빈은 짐짓 기도에 설득되어 뜻을 바꾸셨다는 듯 사랑을 베푸실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깊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이거나 마음을 정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예정된 세상에서 기도를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결론에 이들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잊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변하시기도 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풍부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을 돌이킨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은 뒤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인간으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의지해서 사라, 리브가, 라엘, 한나,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성경의 선명한 가르침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던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산산이 깨져 흩어진 창조 세계의 파편들을 다시 끌어모아 맞춰 나가는 일이다. 역사를 존재하게 하는 동력인 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존재하게 하는 동력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정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과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자비라는 한결같은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며 기도하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죄인들의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구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 바로 11장 5절 이하의 간단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 11장 5절 이하의 비유는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8절입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리고 곧바로 이것을 기도에 적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이웃 남자와 하나님 아버지를 선명히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못 들은 척 하려고 했던 이웃조차 결국 못 견디고 일어나 뭔가를 내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뻔뻔스럽고 끈덕지게 매달리는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잘 응답하시겠는가라고 한 것이 이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금방 조금 전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가 그저 예배 순서의 일부이거나 기독교적 주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이 단어들이 함축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구하는 사람의 그 강청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세련되고 점잖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는 점잖게 기도해요.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졸리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리의 기도 습관에 대한 유감은 이런 것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점잖은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에 기도 시간을 다 갖고 있는데 정말 뒤집은 듯이 고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도 조용할까? 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도 점잖을까? 이상하게 재림교회 신앙 전통 가운데는 통성 기도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인식이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절하면 간절하게, 절박하면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에는 어떠한 절박감도 어떤 간절함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게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밤중에 친구네 집에 찾아간 남자처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라고, 그렇게 은근히 우리를 부추기신 것 같아요. 또한 누가는 몇 장 뒤 18장에서 다시 한번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끈질기게 매달려서 뜻을 이룬 한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의 탄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냉정하고 부패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면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주님은 냉정한 재판관일지라도 힘없는 과부의 끈질긴 하소연을 듣고 소원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진지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에는 믿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기도를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지 20세기가 지난 지금 이 세상의 형편은 정말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권세가 많으신 분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이 정말 말할 수 없이 강력해졌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과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왜 주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세를 그토록 높게 평가하실까? 문을 계속 두드리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또한 생겨납니다. 와이프인은 실물교훈 149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소원이 진지한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는 때가 종종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구한 다음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용납될 것이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정말 훌륭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연대감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서로서로 관계 안에서 맞춰가는 진실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관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채널이 드디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자신을 보게 함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이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 바로 그 열정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것이다. 어디에요? 그 열정에 그런 보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바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님이 마련하신 그 길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의 말처럼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의 방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깊고 깊은 의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함께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따랐더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약속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것저것 달라고 보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무릎을 꿇은 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신이 원치 않는 일과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분별하기 위하여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은혜로우신 주님, 기도가 핵심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덕분에 하루하루를 살 수 있고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지탱해주는 힘이 기도에서 나옴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게 연약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마커스는 사무실 일에 대해 크게 생각했지만 허무와 사소함과 원칙의 부족이 그를 넘어뜨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시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를 사무실에서 당신의 사업에 연결되게 하셨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이가 너무 적어서 유대교로부터 마커스가 개종한 이 위대한 일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취급했다. 그의 가치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는 사무실에 있는 F와 다른 이들의 품행 때문에 자주 고통을 겪었다. 그가 그들을 견책하려고 시도하면 그의 말은 건방지게 저들을 교훈하려 든다고 조소를 받았다. 그의 결함이 있는 언어는 어떤 이들에게 농담과 오락의 대상이었다. 마커스는 F의 경우에 대해 깊이 느끼는 바가 있었지만 어떻게 그를 도와주어야 할지를 알 수 없었다. 청년들이 저들의 공언하는 바에 진실하기만 했더라면 마커스가 사무실을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의 믿음이 파선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사업과 말과 품행을 통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임을 명백하게 진술한 청년들의 옷자락에서 그의 핏값을 분명히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통탄스러운 유기 행위와 무관심과 불신실의 상태는 끝이 나야만 한다. 사무실에 철저하고도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토록 많은 빚과 그토록 엄청난 특권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며 불신자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기 기만은 두려운 일이다. 사무실에 있는 이들을 가리키며 천사는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공언은 충분하지 못하다.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생애 속에서 수행되는 사업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땅의 불행과 저주의 심연에까지 미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처지의 죄인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영원하신 분의 보좌에까지 도달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그 타락한 상태에서 들리움을 받고 우리의 궁핍이 채움을 받고 우리의 소망들이 만족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으로부터 하늘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신다. 그분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겸비하심을 인간에게로 가져다 주시며 당신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해에 도달하도록 인간을 들어올리신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것은 한 걸음씩 고통스럽고도 더디게 앞을 향해서 또한 위를 향해서 순결과 성결의 길을 따르는 고달픈 사업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적절한 준비를 갖추시고 신령한 생애에 매 걸음 전진할 때마다 새로운 활기와 신적 능력을 베푸신다. 이것은 사무실의 모든 손이 원해야 하고 소유해야 할 지식과 체험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치를 안겨준다. 지희 형제는 그의 생애에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올바른 길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기초도 제대로 놓지 않고 위에서부터 짓고 있다. 땅 속에 기초를 놓아야 하며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 그는 학문이 줄 수 없는 일상적인 생애의 의무 속에서 이루어지는 훈육과 체험을 필요로 한다. 그의 모든 교육은 생애의 고난에 익숙해지게 하는 신체적 운동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본 바 사무실에서 조력자를 선택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젊고 단련받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이들이 그곳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안정된 성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품성을 형성한 이들, 확고한 원칙을 소유한 이들, 그리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한 이들은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의 원천이 되는 대신에 도움과 축복이 될 것이다. 출판소 사무실은 능력과 원칙을 구비한 좋은 일꾼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대가로 교회는 일하고 일을 배우기 위해 사무실에 오는 이들로부터 단 한 푼의 돈이라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사무실보다도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급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지만 그들은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어떤 자리를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충성스럽게 이기심 없이 일하는 이들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저들을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며 이것과 비교해 볼 때 모든 땅 위의 명예와 쾌락은 저울 위의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 특별히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 복리를 보살피는 일에 신실하게 행한 이들은 특별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금전적, 현세적 이익은 무가치한 것으로 빠져버리고 만다. 한편 저울에는 황금 먼지가 있으며 다른 편에는 이들을 죄의 속박과 속절없는 좌절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희생하신 인간의 영혼이 있다.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며 최대의 관심을 요구한다. 사무실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헛된 것들을 내어버려야 하며 진정한 도덕적 용기를 갖고 사나이답게 위엄 있게 우뚝 서서 천박하게 치근거리는 일을 피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적 관심과 사랑의 줄로 마음과 마음을 묶어야 한다. 마음은 동정과 사랑을 갈망하며 마치 소나기와 햇빛에 의해 꽃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이러한 동정과 사랑으로 세워지고 굳건하게 된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 신앙적 생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야말로 교육을 얻는 한편 교제에 있어서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최선의 방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또한 도덕적 원칙에 대해서 정확한 표준을 줄 것이다. 확고한 진리의 원칙이 청년들에게 유일한 안전책이다. 굳건한 원칙들과 단호한 의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은 시험을 향해 열려있는 문들을 닫을 것이며 그리스도인 품성의 유지에 비호의적인 영향력들을 닫게 될 것이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